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 다시 이들의 그 처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그 회유 속에 있었던 이 유대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되짚어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모든 생각의 출발을 예수께 두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찬 현실을 살아가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마음의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또 의심과 또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으로서 바로 예수께 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 이 유대 크리스천 공동체나 수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공동체들이나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구체적인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세대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은 피차 일반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고 정신을 다른 데 쏟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매일처럼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것이고 또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불신으로 여러모로 안정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께 모든 생각을 고정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현실을 헤아려 보라. 이런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을 뚫고 나아갈 답이 그분에게 있다고 자신만만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좀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어떤 강단에서의 외쳐지는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날 성도의 현실과 사뭇 거리가 먼 메시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도의 현실, 고난에 찬 그 현실에 실제적인 답을 대안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확신 속에서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게 되면 늘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고귀하신 성품이라 한다면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여러분에게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신실함. 이것은 진정성 혹은 또 그 성실함, 이것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실함을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라는 말과 함께 써요. 누구에게 신실한가? 아, 저 사람 참 신실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러워. 나에게. 나에게 했던 말을 약속을 잘 지키더라.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러워.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도 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듯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정체성, 사도와 대제사장,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사도와 대제사장, 그것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데려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모세를 데려와요. 왜 모세인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누군가? 그는 모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예수님의 신실함의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짜 맞추면서 이렇게 정확히 오버랩 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진술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인가? 왜 모세를 꺼내왔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이 예수님의 신실함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훨씬 예수님은 초월하는데요. 자, 모세의 어떤 신실함인가?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정의하잖아요. 어떤 행동, 모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를 신실하다고 유대교에서는 믿어왔는가?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3장을 믿음,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 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이 여겼다. 다시 말해 모세의 신실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있는 위치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그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로 들어감이 신실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냥 그 싸움이 연루되지 않고 그냥 자기 신분에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모세는 왕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모세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의 고난받는 현실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찬 이 40년의 인생을 산 것. 이것이 모세에게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들과 함께 고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모세는 신실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했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을 두고 그의 남매였던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를 향해서 아주 그 험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그 세 남매를 불러 모으시죠. 모으셔가지고 이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모세는 특별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계시를 하고 말할 때 선지자를 부르고 그 선지자들에게 꿈을 주고 또 환상을 줘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세를 직접 대면한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고 나는 그를 직접 대면하는 자로서의,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스페셜한 자였어요. 모세가 그런 자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온 것이 그의 신실함이었어요. 또 하나의 모세를 신실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성품이, 특징,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자가 하나님과 불신실한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들고 41일 동안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있다가 그가 더디오는 것을 두고 어떻게 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아론을 필두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밑에서 막 떠들썩하게 시끄럽습니다. 모세가 듣자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 나 잡지 마. 좀 현대어로 바꿔보면 너 나 잡지 마. 내가 저들을 다 그냥 싸그리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너 나 잡지 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 아닌 우상, 자기들이 만든 피조물, 우상 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진멸당하도 싸다.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나갔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놓고 여기서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 하겠습니까? 좀 이게 이 위치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인간적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초점은 뭐냐면 모세의 위치예요. 모세가 중재자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진노를 돌이키셔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그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책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겠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서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제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의 신실함을 표현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 그의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면 두 번째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토탈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종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신실했다.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는 거죠. 모세의 신실함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신실했는가?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냥 그대로 계시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고난받는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죠. 모세가 왕의 지위를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처럼 종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으니까 종들의 삶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부르짖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심 그게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심은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들어오신 아니 그 전에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통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친히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현실로 들어오심 거기서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고난받는 자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통을 당하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3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84페이지 구약성경 자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7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은 어떠하셨냐면 그들의 고통을 보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보고, 듣고, 알고.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움을 보고, 듣고, 알았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이제 오늘의 현실에,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거냐면, 단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친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고통을 겪고 또 인간들의 그 포황무도한 폭력의 아픔 속에서 아프다고 부르짖어 보시면서 거기서 또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면서는 근심도 해보시고 눈물도 흘려보시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의 그 하나님의 경험과 죄악 가운데 메어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은 여러분 본질은 같지만 그 정도와 차이는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일하셨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경험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그냥 멀쩡하게 신성을 유지하시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의 자리에 곁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온전히 100%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참 딱 들어맞는 메시지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음을 만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죽음을 만나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는 그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 고난당하는 성도의 현실과 처지에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를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시려고요.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험자로서 돕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고난받는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 중 하나가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단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시험의 의미가. 십자가 없이 내게 절 한번 함으로 너에게 모은 나라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스킵하라는 겁니다. 무엇하라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거 없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그 권세 앞에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만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스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준이 엄마가 있어가지고 참 그러긴 한데 뇌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어떤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인데요. 누군가가 옆에서 슬퍼하면 나도 모르게 슬픔이 공감되고요. 기뻐하면 또 기쁨이 공감되는 거죠. 바로 이 공감 능력은 경험한 자가 가장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난받는 성도의 현실을 누가 제일 공감하느냐면 고난을 당해보신 죽음을 만나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이 여러모로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이민자의 마음은 이민자가 잘 압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또 목회자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는데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한 자가 위로를 해주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은 그분이 바로 너희의 고난과 고통과 지금의 상황들, 현실들, 너희 믿음을 뒤흔드는 복잡하고 위험스럽고 또 그 가운데서 고민스러운 회유와 핍박과 협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와 같은 현실이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포기할 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히 너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가장 신실한 사람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과 고통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찬 현실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통을, 죽음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너희의 지금의 현실을 다시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너희를 위로하시는 참 하나님,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의 고난의 신실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신실함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중재자로서의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아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반 히브리서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고난받는 성도 사이의 중보자예요. 언제까지 그분께서 중보하실 거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완성의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사단의 권세가 이미 패배한 권세이지만 여전히 그 권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도는 그 권세 아래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승리로 이기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펙트하게 우리는 그 권세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과정,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여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시간을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길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너희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두 번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우리의 성도의 현실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그 신실함 앞에 늘 부족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시죠. 무너지고 또 범죄하고 우리는 늘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진노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참으소서. 저들을 참으소서. 암흑의 성도를 참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습니다. 주인이 찍어 불에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입만 무성해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 그것을 찍어 불에 태워버려 할 때에 종이 한 해만 참으십시오. 금년에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도랑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갖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불순종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두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암흑의 성도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지금 고난에 지금 당하는 저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 영혼이 잠시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또 성령으로 힘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중보했던 중보와는 차원이 다른 중보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그 대상자들처럼 생명을 앞에 두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현실은 아닐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옳은가?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맡길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가? 늘 우리는 의심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것보다 더 도리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현실들의 눈이 들어오고 또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 예수가 너희의 소망의 확신이며 자랑이 된다. 그분을 깊게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모세의 신실함을 따라서 모세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경했던 것과 같이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해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 너희의 성품이 되어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그 갈등을 그 요동치는 너희의 그 마음을 붙들어 메고 이제는 예수께로 나아오라. 도망치지 말아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 앞으로 나와서 너희의 믿음을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안전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거나 보류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안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 분노하고 신앙을 그만둘까 말까 이 정도의 수준은 아주 그 옛날로 버려두고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유혹과 핍박과 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맞으며 고난을 만나며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앞서 걸어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절대 주저앉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그 사랑에 묶으시며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간절히 간절히 우리를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만치 않은 현실을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발걸음을 옮긴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호소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